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5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5장부터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뒤이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서 이 15장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움을 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직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으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1차 선교여행이 있었고요. 지금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또 예루살렘에 다녀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다녀온 다음에 다시 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선교여행을 가고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선교여행을 가고 이런 패턴으로 사건들이 진행이 된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생겼던 것은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이나 뭐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거나 환란이 찾아온 게 아니라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 이들을 받았다는 것으로 봐 아마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가르쳤던 내용이 모세가 가르친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가르침을 막 주장을 했을 때, 교회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무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구원 받는다 이랬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꾸만 휘청거리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서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변론을 하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형제들, 장로들, 또 사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이제 대답을 얻어오기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령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된다, 더 바람직한 모습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문제였으면 뭐 서로 다툼이 있긴 했겠지만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너는 구원을 받는다,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녀석이 선교단체에 어떤 아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가 구원파다. 그래서 이단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파는 우리를 보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 가령 기존에 있는 장로교나 아니면 감리교나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기도 교회이고 성도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러면 무언가 교제를 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러면서 너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십일조하고 충성봉사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너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근데 이러니까 이제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여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구원받는 자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질문과 문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 서울대를 다녔던 형제였는데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다니던 선교단체 교회를 다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파로 옮겨갔어요. 그 옮겨간 이유가 뭐였냐면 그쪽에서 주장하기를 이제 이 형제도 그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은 십자가의 능력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세례와 십자가 두 가지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특별히 물로 주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침례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례들과 성경의 내용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믿었어도 세례를 못 받았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십일조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것저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참 많이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원파 같은 경우에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죄산받은 것이 맞습니까? 또 요즘은 그렇게 주장하진 않지만 예전에 순복음 같은 곳에서는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요즘은 좀 바꿨죠.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증표로 방언이 주어진다.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한참 막 성도들이 잘못된 막 주장을 떠들 때에는 이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은사가 나타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주장을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보면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성경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다 이런 부분들이 빠진 거거든요.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방언을 하는 거 십일조를 하는 거 할례받는 거 한 가지 뭔가를 더 하자는 거잖아요. 열심히 더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랑말랑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헷갈려하거나 아니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지 그것 이외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생긴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문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안디옥교회에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교회는 참 훌륭하고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가 생각할 때는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디옥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안디옥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제일 자신 있게 가르치는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해서 가르치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그 가르침과 그런 목회하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름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있기가 참 어려운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도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면 나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거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에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율법 준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참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표를 집어던져 버리고 싶었을까. 이런 데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이 문제가 생긴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나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복음의 원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 니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우리가 요즘은 박사가 많이 흔해져서 그런데 예전에는 누군가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다 맞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그래서 요즘도 그렇죠. 한약을 팔 때 보면 서울대 약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한약을 파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야 서울대 약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00%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어디서 일으켰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주장을 들었을 때에 그걸 어떤 사람이 가르쳤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가르치고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마찬가지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 안디옥 교회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측면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물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제 세웠던 이제 막 출발한 어리고 작은 교회들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 가장 많이 만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 혈통이 이방인이지만 너도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후손이 되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 문제가 지금만 생긴 게 아니라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자꾸 차별을 하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 너는 여자, 나는 남자 이러면서 자꾸 이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닌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혈통과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는 문제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게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다투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사실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있던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해결책을 보면 그냥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어야 되냐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죠.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 앞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동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겸손하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권면을 받는 거죠. 또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움을 청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도 바울이 난 이런 거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질문 던지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 없다. 딴 사람을 보내든지 말든지 해라. 니네가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나 목회 안 해. 그래서 사표를 집어던지는. 그게 아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물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에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 전공자가 사도 바울이니까요. 근데 바울이 겸손하게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대답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고 겸손하게 대답을 듣고 권면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15장 1절 2절 이 두 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만났다는 점, 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전에, 그리고 또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기근을 만나고 참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서 계속 교회가 휘청거리는 어려운 지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가장 아름다운 과정의 앞부분에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건 영적인 어려움이건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는,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그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행을 떠나는,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신앙생활에서건 일상의 삶에서건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건 영적인 어려움이건 또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하는, 또 마귀가 시험하고 내가 실수하고 상황이 좋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와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령 어려움이 있어도 내일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에게 우리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평탄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에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휘청거렸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시험거리에도, 그 어떤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 단단한 믿음이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로 복음의 지식에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소망을 품고 귀하게 헌신하여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상황에만 함몰되어 힘겨워하거나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그 이후에 주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일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